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는 앞으로 네가 여행을 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네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들에 의해 네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법이지. 조셉 엠마셸의 그래도 계속 가라의 일부인데요. 이 글을 읽으며 내가 만주해야 할 인생길을 생각해 봅니다. 끝도 방향도 알 수 없는 인생길. 더구나 한번 지나온 길은 되돌아갈 수도 없죠. 우리가 온 길은 외길이지만 가야 할 길은 수많은 길 중 하나. 어렵게 길을 하나 택한 후에도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건 온전히 내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길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들어간 고전 속의 주인공들에게 오늘 그 답을 찾아봅니다. 첫 곡은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난 코스가 바로 인생길이겠죠. 그 길을 후회 없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책도 보고 인문학 공부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어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할 분부터 소개할게요. 이분이 있어 제 옆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인문학으로 가는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네. 최 사장님은 뭔가 더울 때 더위를 피하는 자신만의 방법 있으세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참고 견딥니다.
어머, 네. 최 사장님 답네요.
그렇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피서법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무조건 물가에 가요. 물가에 가서 네. 수상스키도 타고.
아, 그런 걸 탈 줄 아세요?
네, 왜 그 보드도 타고 되게 못 탈 것 같이 생겼지만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약간의 즐기기만 해요.
아, 정말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군요.
아니, 잘하진 않지만 일단 하기는 하거든요. 피서법 글쎄 뭐 최 사장님이랑 저랑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또 오늘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는 시원하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5대양 6대주를 가로지르는 여행 이야기로 저희가 책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맞죠, 최 사장님?
네, 유쾌하고 통쾌하고 네? 그러한 모험과 질주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고미식 선생님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저자이신 고전 평론가 고미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첫인사가 길어서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아주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TV나 책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뒤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선생님이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한마디밖에 못했다는 더 이상 말을 걸기에는 저도 가끔 굉장히 도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선생님이 제 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 좀 친절한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알고 보면 진짜 성격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원래보다는 좀 이제 호감을 받는 편이죠.
아, 저랑 비슷한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멀리서 본 선생님의 모습은 굉장히 도도하고 차가운 여자 같지만 눈을 쳐다보면
좀 웃기나요?
아니요. 너무 눈웃음이 예쁜? 되게 사글사글한
제가 부드러운 여자 같아요. 좀 인상이 거칠고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 좀 많이 웃겨요.
좋네요.
그러면 이제 그 좀 편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유머를 많이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되게 기품 있게 그런 그 어떤 태도나 모습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하시는 작가님이라서
맞아요. 너무 오글거리는 멘트를 계속
너무
하시는데
했나요, 제가?
재밌는 네. 오늘의 강연이 더 기대가 되면서 저는 사실 선생님의 외모만 이야기를 했지만 더 깊게 우리 최 사장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고민식 선생님은요, 그 고전 문학과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 동양 의학부터 역학까지 정말로 넓고 깊게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연암의 전도사란 별명답게 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등 열하일기 3종 세트를 쓰셨고요. 또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등 동의보감 3종 세트,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등 달인 3종 세트, 그 밖에 낭송의 달인 호모 큐라스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식공동체인 수유 플러스 넘버를 거쳐서 현재 공부하는 공동체 남산 강학원에서 그리고 가미당에서 아는 만큼 쓰고 쓰는 만큼 사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책만 쓰시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이렇게 지식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까지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뭐 너무 간단한데 네. 제가 그 3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꽤 노력을 했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고 이제 취직은 안 됐고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갈 데를 만들자. 그게 조그만 연구실을 하나 이제 열게 된 거고 그러면 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같이 와서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이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간단했던 게 처음엔 밥만 사주면 자라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여기가 약하구나. 올 때마다 막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초기에 이제 지식인 공동체 이 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공간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의 영역을 넓히고 또 세대가 넓어지면 그 다양한 세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내 공부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고상한 의미 표현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냥 백수의 길이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백수가 많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네. 저희가 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책 제목이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예요. 근데 사실은 로드 클래식만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클래식을 알려주시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보면 로드 클래식이 우리말로 길 고전이잖아요. 진짜는 어떤 뜻인가요?
여행기 네. 고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다 여행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나라와 대륙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들이 또 여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제가 이제 엮게 됐는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행기 고전 그러면 약간 이제 그 느낌이 좀 안 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식 리라이팅 클래식 뭐 이렇게 하다가 여행은 길이에 나서는 거니까 로드 클래식 그런데 발음이 괜찮은 거예요.
네.
아주 즉흥적으로 그냥 로드 클래식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처음 생겨난 이름이에요.
예, 예.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괜찮죠, 뭐.
보면요, 이 책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여행에 관련된 고전들 6편이 등장해요. 열하일기, 서유기, 또 돈키호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 걸리버 여행기. 뭐 사실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인데요. 최 사장님은 네.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뭐 이런 책들은 뭐.
네.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네. 고미숙 선생님의 책 그 로드 클래식을 보면 217페이지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누구나 격찬하지만 결코 읽지 않는 책. 이 고전이다.
아.
그런데 저도 이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읽으셨다는 네, 뜻인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읽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자기 자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고미숙 선생님의 217페이지에 있다는 거는 난 고미숙 선생님 책까지도 읽었다.
딱 피니까 217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깊은 뜻이.
아니 사실 수많은 고전들이 있잖아요. 또 유명한 고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안 읽었지만 또 저희가 이름만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들도 많은데 근데 하필 이 여섯 편을 로드 클래식의 기준으로 그 고르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3년에 열알기 우승가 역설에 유쾌한 시공간 쓸 때 그때 이제 리라이팅 클래식 이제 시리즈였거든요. 열알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여행기니까 그럼 네. 다른 여행기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이제 좀 이 내공을 겨눠보고 싶은 이제 그 이제 욕심이 생겨서 네. 예, 틈난 대로 이렇게 막 읽었어요. 이 여행기를 뭐 이거 말고도 동방견문록 뭐 이분 바투타 여행기 뭐 대당서역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왕후 천축국전 등등. 네. 에, 근데 이제 왜 요 여섯 편인가? 이제 그때 읽으면서 이렇게 씨를 뿌려놨었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12년이 지나서 예, 작년에 작업을 할 때 예, 어떻게 골랐는가? 재미 순서로. 아. 재밌는 거. 예, 그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이슬람 쪽에 아주 유명한 여행기인데 아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두껍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막 뭐 알라에게 가후를 이런 게 이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 그 집안 내력 이런 게 다 이름에 들어가서 뭐 이름이 막 한 줄, 두 줄, 막 세 줄 이렇게 돼요.
와.
그리고 그 여행기 자체가 그 시대의 인명사전에 해당할 만큼 인명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 막 그냥 무더기로 쏟아지니까 이거 뭐 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기 빼고 왕호천축국전 같은 건 너무 간략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쓰기가 힘든.
네.
그래서 이제 빼고 나니까 재미있으면서 뭔가 길에 대한 탐사가 아주 진진한 이런 작품들로 고르게 된 거죠.
특히 여행책을 많이 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책들도 같이 읽게 되시나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네. 특히 여행책만 일부러 빼서.
아니요. 여행책도 여행도 안 좋아해요. 사실 그 여행책도 별로 안 읽고 그냥 열하일기랑 만난 거예요. 12년 전에. 근데 열하일기가 제 인생에 이제 이 향로를 굉장히 많이 바꿔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열하일기 다음에 한 이제 고전은 동의보감, 뭐 인꺽정 이런 작품들이요. 이거는 이제 열하일기를 읽고 연암의 체력이 너무 대단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 뭐 특전사 군대도 잘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고난도의 이제 강행군을 하는데도 글이 막 쏟아질까? 이런 신체는 어떤 걸까?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동의보감하고 뭐 이제 인격적 이런 걸 읽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행 자체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열하일기와 견준우라고 읽어서 열하일기에게 열하일기와 인연이 닿은 이런 어떤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열하일기 때문에 읽은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네. 방금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계기를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열하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박지원 하면은 허생전? 북학파? 뭐 요 정도?
공부 잘하셨네. 네? 시험에 나오는 대로.
네. 네. 아, 그거밖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사랑에 빠진 선생님이 좀 박지원. 네,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백수지성의 원조. 그러니까 18세기에 그 노론 명문가의 아주 뛰어난 천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로 입신양명을 하지 않고 과거를 거부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친구들과 유람을 하면서 지성의 향연을 펼친.
네.
뭐 사실 이게 백수 지성인 거죠. 네. 그게 이제 파고다 공원하고 남산 근처인데 공교롭게 이제 저희 그 공동체가 그 남산 뒤에 있어요. 이 연암 그룹이 움직인 동선과 참 비슷한 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이다 그렇게 싶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사유의 지도를 바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관직이 없으니까 네. 중국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은 다 중국을 갔다 와서 이제 청나라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귀동냥만 하다가 중년에 이제 집안 백으로 이제 중국 여행을 하게 됐고 그때 하필 이제 황제가 열하에서
네.
연경이 아니라 열하에서 그 70세 생일을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네.
열하일기라는 여행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함이 이 추구했던 이런 우정과 그 자유 그리고 정말 이 능동적인 사유가 아주 오롯이 구현된 텍스트가 열하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하일기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 엄청나요. 읽어도 읽어도 계속 새로운 것이 이 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자체도 대단하지만
네.
열하일기 때문에 이 인연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막 그 서유기를 읽게 되고 뭐 걸리버 여행기까지 읽게 되고 이제 이거 자체가 열하일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죠. 네, 연암 박지호는 바로 그런 백수지성을 아주 너무너무 풍부하게 표현한
네.
그래서 21세기가 백수의 시대라면 그런 이제 백수들의 정말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조선 외교 사절단으로 파견됐을 때 직책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왜냐하면 간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행단의 우두머리에 개인비서 자제군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냥 그거는 아무 일을 맡기지도 않았고 일을 할 생각도 없고 자신의 여행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따라갔던 거였군요.
네. 따라가서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떠나고 싶으면 먼저 떠나고 뭐 밤에 원래 밤에는 이제 객관에서 이제 그 공식 행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제 야음을 틈타서 이제 몰래 빠져나가서
네.
예, 장사꾼들을 만나고 선비를 만나고 막 이런 이런 이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여행을 하죠.
네. 그 열알기에서 보면요. 그 여정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
네. 얼마나 험난한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 사절단인데 지금 공무원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노숙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강물이 가라앉으면 막 일정을 당기느라고
네.
하룻밤에 7번, 8번 강을 건너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체력적인 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연경에 도착했을 때는 네. 말들이 다 토하고 쌌어요.
어머.
뭐 하인들도 다 쓰러지고. 근데 연암은 참 건강했다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체력이 네. 받쳐주는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인 줄 알고 이제 막 유람 이제 계획을 짜는데 황제가 열하산 피서산장을 아주 좋아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이제 사절단 중에 조선사신단을 거기로 꼭 부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은총을 내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날벼락인 거죠. 이 조선사신단은 이제 쉬면서 이제 영경 유람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짐을 꾸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강하고 멀쩡한 이제 말만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을 줄였어요.
네.
근데 연암은 안 가도 되죠. 전혀 지금 네. 공식 사절단에 지금 명단에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합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때부터 열하에 도착하는 동안이 무방 나흘의 여정이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열하를 갔는데. 그때도 이 연암은 감기 한번 안 알았다는.
와.
정말 이 백수기 때문에 이런 체력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학파이기도 했으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앞선 문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으로서 부러움도 있었을 거고 답답함이나 우리나라 문명도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고민 선생님이 잘 기록해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박지원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중국 문명의 그 매트릭스를 막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인데 그때 조선 지식인이 중국에 갈 때는 청나라 문명의 역동성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청나라는 오랑캐잖아요. 우리가 병자호란의 아픔도 겪었고 그러니까 문명이 대단하다더라. 그래서 갔는데 막상 그걸 보면 막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죠. 네, 뭔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통치를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질투심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있는 그대로 보겠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청나라 문명의 저력은 뭐 기와조각과 똥부스러기에 있다는 이런 막 아주 역설적인 이제 아포리즘도 나오고, 뭐 요동벌판을 보고는 크게 한번 울어볼만 하구나 이런 이제 명문장이 막 쏟아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그 분별심, 중하와 우랑캐라는 그 이분법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연암이 굉장히 명랑하고 아주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뭘 만나도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하인이나 뭐 중인층, 신분이 다른데도 계속 말을 건네요. 그러면 이제 다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이 동문서답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문명 탐사만 한다 그러면 좀 진지해지고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서는 크게 관심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니까 여행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겠네요, 진짜.
그래서 정말 타자들의 향연이에요. 뭐 중국 문명을 만날 때 그 낯섦. 근데 자기가 같이 가는 조선인들이 정말 이 북벌론에 찌들어서 막 그 노린내가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중국 사람은 다 떼놈이라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이제 조선인들의 오만함도 다 드러나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쭉 정말로 자기의 그 문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네. 입체적으로 구성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는데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이 사실. 네. 그리고 무방 나흘 동안 쫄쫄 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으로 정말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는데 이 사람은 더군다나 누가 지금 호의를 해주겠어요? 예, 자기 지금 아까림 자기 해야 돼요. 막 그럴 때 정말 이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때 막 돌을 깨우치고 이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공포를 자기 스스로 이 지성을 통해서 예,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이 열하일기를 정말 최고의 여행기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살짝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선생님의 제목이 길 위에서 길찾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박지원이 열하와 만났을 때 이 길이 박지원한테는 어떤 의미를 줬을지 혹은 뭘 찾았을까 여기에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압록강 건널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대 길을 아는가. 그게 굉장히 압록강을 건넌다는 게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 뭐야 이 몸미 뭐 이런 표정이죠. 갑자기. 그럼 혼자 자문자답을 해요.
네.
예, 길은 사이에 있다. 언덕과 물 사이에 있다. 이것과 저것 사이, 생과 사의 사이, 중화와 이적의 사이, 조선과 중국의 사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열하에서 이제 온갖 귀한 걸 다 본 다음에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네.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곧 너의 길이다. 이런 이제 선문답 같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네. 이건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어렵네요.
그게 뭐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외물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잃어버려요. 귀로 들리는 아름다운 것들만 추구하다가 또 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눈과 귀가 바로 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라는 게 정말 눈 감고 가라가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외부의 그 온갖 미혹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예, 이제 귀에 들리는 그 온갖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 이런 의미.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의 심연과 만나고 그게 바로 이제 사이에서 길 찾기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길을 탐구합니다.
정말 옛날 분이긴 한데 지금 현세에서도 굉장히 좋은 답을 주셨네요.
아니, 굉장히 포스트 모더네요.
네,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문장 간 거죠.
항상 어디를 갈 때 그 자신의 길이 뭔지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또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해서 또 극복도 하면서 또 답도 찾는 근데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가야죠.
네, 지금 열일기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서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중국 명나라 오승은이 쓴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 본래 하늘에서 은하수를 관장하는 천봉 원수였으나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 세상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때 어미의 태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의 외모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손오공, 사오정과 함께 삼장법사의 세 제자 중 한 명으로 탐욕과 게으름을 대표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눈치채셨겠지만요. 저희 다음 얘기가 바로 서유기에 관련된 얘기여서요. 앞서가는 의미로 예습하시라는 의미로 퀴즈 내드렸습니다. 1부 끝에요. 정답 발표하니까요. 그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정답과 함께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남겨주시면 당첨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그럼 선물로요. 출판사 북드라망에서 나온 고미숙 선생님의 책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보내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안재욱의 친구.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 유쾌하고 장쾌한 고전 여행.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지원 선생님의 열아일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행 가는 거 뭔가 길 위에서 내가 나의 길을 찾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또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 시대라서 움직일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길을 나서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좀 안 좋아하고.
어, 그래요?
네. 그 해외여행 뭐 이런 데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뭐 열하일기를 만나서 이제 열하를 다녀오는 여행은 이제 몇 번 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서
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맞아요.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중년들은 그렇다 치고 10대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비처럼 유체이탈 상태인 거를 이제 대학교나 뭐 이런 데 가면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술 혁명이 삶에 무슨 이로움이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것이냐. 스마트폰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능동적으로 써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신체가 안 움직이니까 정보도 너무 편협하게 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까?
네.
그럴 때 이제 이 로드 클래식의 여행기들을 보고 아,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다. 그러면 지금 세대한테 움직인다는 건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 그냥 어딜 가도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국경을 넘는 거는 네. 굉장히 가볍게 넘어요. 그게 이제 또 반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미국에 간다 이러면 굉장히 비장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영어를 막 굉장히 뭐 연습을 하고 가야 될 것처럼 이러는데 지금 세대는 국경을 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서적인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탐구하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행을 해라. 그 대신 고전을 읽고, 그 이제 사유의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그런 이제 여행을 몸으로 체험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이 생긴 거죠, 저한테.
보통 고전을 좋아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스마트폰 쓰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뭔가.
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전체 사회가 이제 그쪽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이제 스마트폰 안 쓰지만 안 써도 쓰는 그 장애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 가장 걸맞는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쓰지만 또 몸으로는 네, 네. 또 체험을 하는 네. 것도 함께 해야 그러니까 한다.
이 몸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열아일기 얘기도 했지만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고전 책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퀴즈에서도 잠깐 내드렸지만요. 최 사장님이 감흥이 있었다는 그 로드 클래식의 일부분 또. 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의 여행이 있다. 거리는 10만 8천 리. 시간은 도합 14년. 그 사이에 겪은 재난은 81가지의 난. 하늘과 땅, 바다가 수시로 열렸다 닫히고 길목마다 등장한 요괴 유형도 동물, 식물, 곤충, 신성 등등 그야말로 무한도전의 끝장판이다. 이 무모한 여행의 주인공은 달랑 4명이다. 한 명의 승려와 3명의 제자들. 제자들도 다 요괴 출신이다.
네, 그 퀴즈에서도 내드렸고 이렇게 또 멋진 목소리로 최 사장님이 로드 클래식의 일부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인지 뭐 금방 아셨을 것 같아요. 바로 명나라 오승은이 지은 서유기입니다. 사실 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TV 프로그램의 주제가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라 슈퍼보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서유기 하면은 그 네. 주성치의 서유기 전 생각나가지고. 네. 근데 곧 이제 올해에도 서유기가 또 개봉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서유기의 그 새 주인공을 삼장법사와 아이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정말 뭐 아주 그 황금 밴드죠.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손오공. 뭐 손오공은 70쪽에 변신술을 하고 근두운을 예. 타고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여의봉을 뭐 이건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미사일을 손 안에 넣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인간이 터득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진 존재, 예, 손오공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오공은 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다 이제 그런 분노와 폭력으로 쓰는 인물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팔계는 탐욕인데 그 식욕과 성욕. 예, 채식을 하는데 뭐 간식이 떡이 100개 뭐 이렇게 예, 이게 무슨 채식주의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 먹는 데 대한 이제 열망과 그다음에 네. 여자를 보면 일단 침이 나와요. 성욕이 이렇게 항상 준비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름 뭐 36가지 그 술법도 있어요. 근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막 변신하면 막 이상하게 변신되고 이러는 아주 덜 떨어진 그런 이제 존재인데 이제 저팔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
네.
나라라 슈퍼보드에서는 사오정 캐릭터가 아주 돋보였죠. 근데 사오정은 이 탐진치에서 치심,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대변해서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무생무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무명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유일한 장점은 이렇게 팀이 깨지려고 할 때 매니저 역할을 해요. 이걸 이게 연결해줘요. 절대 튀지 않고. 이제 그런, 세 명의 제자라고 해야 될지, 왼수라고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이제, 요괴들을 데리고 삼장법사라는 이제 스님이 서역을 향해 가는, 그 여행기잖아요. 그럼 삼장법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인격도 고매하고 뭐 도술도 뛰어나실 것 같은데 어떤 재능도 없어요. 도술이고 뭐고 완벽하게 그 능력 제로.
네.
딱 하나의 재능이 뭐냐면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간다.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불심 요거. 그리고 성격을 보면 너무 쪼잔하고 찌질하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대사가 납치돼서 오공아 날 구해다오 이게 거의 대부분 뭐 거의 그냥 뭐 수시로 등장하는 대사예요. 이제 이런 스승의 이제 그 스승의 그 제자들
네.
이런 이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밴드의 탄생인 거죠.
네.
근데 궁금했던 게 불교에서 왜 그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세 가지 탐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탐진치가 각각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을 대비해 그 네, 연결해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원래 서유기의 내용인지 아니면 고민 선생님이 그렇게 연결시킨 건지 사실 읽으면서 궁금했거든요.
어, 그건 제가 이제 해석을
아, 연결하신 거군요. 예, 예.
네. 정말 분노 조절 안 되고 얘는 이제 탐욕이 안 되고 사우정은 정말 이제 이렇게 막 깜깜한 상태고.
그 서유기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불교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타당해 보여가지고 아 원래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 안에 아, 그렇게 있진 않아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특히 인물들을 보면 여기서 저팔계가 굉장히 재미있게 나옵니다.
네.
식탐에다가 여색을 밝히는 건 기본이고 게으르고 비열하고 덜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저팔계가 선생님의 롤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입니까?
진정한 영웅이구나. 이걸 이제 끝부분에 가서 알게 됐어요.
네.
시선이 다 손오공에 쏠리게 돼 있거든요. 워낙 이제 화려한 스펙타클을 자랑하니까. 그러고 이제 저팔계는 뭐 어떤 장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존재는 이 구법의 여행을 못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면 손오공하고는 절대 동일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어떻게 그 능력에 뭐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저팔계를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다. 나는 저팔계보다는 낫다고 다 생각되지 않을까요? 저팔계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팔계가 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법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반전이 아닌가요? 아, 갈 수 있구나 저팔계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팔계도 갈 수 있는데 나라고 못 갈까? 요 이게 바로 이제 저팔계가 준 이제 정말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저력이 뭘까? 정말 뭐 성격이 정말 단 하나도 좋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에, 짐을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수행법이에요. 자기가 좀 이런 악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손오공도 처리하지 못한 천년 똥길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름도 참 그런데 똥으로 범벅이 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네. 넘어, 이거 여기를 가야 서역인데 그거를 저팔계가 밤새 치워요. 이 더러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죠. 손오공도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더러움을 너무너무 이제 그 의연하게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저팔계도 갈 수 있으니 나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이제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이제 깨우침을 주는 캐릭터죠.
그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남자를 만날 때도 자꾸 친구가 이 남자 좋다, 좋다 하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네. 보통은 다 손오공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더럽고 밑바닥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 그리고 그게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어떤 욕을 먹어도 전혀 마음에 담질 않아요. 이것도 참 본받을 만한 점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팔계가 굉장히 매력 있는 남자로 느껴지네요.
근데 그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네. 이것도 반전이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 성욕이 충만한데 예, 어떤 여성도 저팔계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너무 외모가. 예. 그래서 이 추악한 외모가 저팔계를 구한 거예요.
아.
왜냐면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어쩜 끝까지 가는 동안 모든 여성과 여성 요괴들은 삼장법사를 다 납치하고 유혹했어요. 저팔계는 겉들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 욕망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의 단점이라는 게 나를 구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죠.
슬픈 내용이었군요.
슬픈가요? 네. 그게 저는 굉장한 거기서 이제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나의 장점보다는 약간 여자들은 특히 더 단점을 많이 찾잖아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나중에는 나한테
장점의 지렛대예요. 네,
될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말씀도 하셨지만 그 똥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보면 여행길에 81가지의 위기를 맞게 되고
81년.
네, 또 그 과정에서 108요괴랑 또 싸우게 되는데 이 요괴와 또 그 구도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두신다고.
특별하다기보다 이제 108,000리고 14년을 이제 결국은 걸렸지만 이 오랜 시간을 길 위에 있으려면 그냥 이렇게 그냥 길만 가고 있으면 얼마나 무료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뭐 맨날 이제 서로 너무 짜증나고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요괴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수행인가요, 사실? 아. 그래서 손오공은 너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힘을 빼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예, 이게 화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요괴가 계속 나타나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예, 이거고 그다음에 저팔계도 싸우는 동안은 식욕을 잊어버리죠 잠시.
그쵸.
식욕의 성욕을. 예, 사오정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 바로 이게 그 구복과 모험이 하나인 이유예요. 108 요괴가 없었다면 이들은 절대 서역에 못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만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은 삶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아니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예, 이 요괴들이 곧 정말 그 스승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가짜 손오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가짜 손오공의 등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들의
그러니까,
고난에.
그 요괴가 처음에 다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뭐 아주 무서운 애들, 그다음에 나중엔 너무 야한 애들이 계속 등장해요.
네.
이 치명적인 유혹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삼장법사는 그걸 이제 다 이제 그 유혹은 떨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삼장법사는 손오공보다는 저팔계를 또 좋아해요. 참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뛰쳐나갔어요. 나갔다가 오는데 정말 얼마나 이제 스승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 손오공 마음이 분열이 돼서 스승이 이룬 지금 이 모든 이 공적을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서역이 다 와가니까. 그래서 자기만 복제를 한 게 아니라 이 삼장법사랑 이 밴드 자체를 다 복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이게 뭐 그 관음보살도 이 둘을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그냥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석가모니가 그걸 구별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자기 마음의 분열이 가장 큰 적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난관 같은 거를 이 가짜 손오공 소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석가유래가 이제 실제로 같은 마음이 걸어오는구나.
저기 두 마음이 걸어오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비유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내용 안에서는 원래는 자기 마음이 분열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이제 갈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아 재밌다 이러고만 봤었는데
만화밖에 안 봐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서유기 안에 삼장복사와 아이들이라고 표현해 주신 손오공, 저팔계 그리고 사오정이 여행길에서 이렇게 위기를 맞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과 같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또 사는 게 또 삶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고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서유기 얘기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답이 뭐죠, 최 사장님?
삼장법사의 세 제자 손오공, 사오정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정답은 저팔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퀴즈네요.
네,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고요.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곡으로 1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1부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